자, 첫 번째 주제는 가슴이 아픈 주제인데요. 4세대 실손 의료 보험료가 내년에 20% 인상될 예정입니다. 2% 아니고요. 5% 아니고요. 20%입니다. 의료 보험료가 20%가 오른다. 물론 전체는 아니에요. 4세대만. 전체는 얼마냐? 2026년 전체 실손 의료보험 평균 인상률은 7.8%입니다. 1세대, 2세대는 근데 굉장히 옛날에 뭐 90년대 막 그때 가입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3%, 5% 오르는데 최근에 가입하거나 최근에 변경하신 분들은 대부분 3세대,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2세대가 가입자는 제일 많아요. 3세대, 4세대는 내년에 3세대가 16%가 인상될 예정이고요. 4세대는 20%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와, 물론 1세대, 2세대가 보험료가 비싸고 3세대, 4세대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싸요. 보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내년에 20% 오르면은 와,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손 의료보험은 무엇이냐? 난 잘 모르겠다. 그거 건보료하고 다른 거냐? 자, 건강보험은 당연히 국가가 하는 거죠. 4대 보험 중에 하나고 실손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하는 사적 보험이죠. 제2의 건강보험 이렇게 불리고 4천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다 가입해 있다.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있는데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관심 안 두시면 그냥 자동으로 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5천만 중에 4천만이면 진짜 뭐 애기들하고 진짜 어르신들 빼면은 대부분이 가입해 있는 말 그대로 국민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자, 일단 실손 의료보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1월 달에 이거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진료비라는 걸 보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어요. 이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파서 가는 거는 어지간한 것들은 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입니다. 그래서 급여 항목 중에서 건보료,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금을 내주고 내가 내는 건 요만큼이죠. 근데 그거 말고 건강보험이 건보가 책임 안 지는 진료비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소위 말해 비급여예요. 뭐 라식, 라섹, 도수치료, 성형외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원 안 해주죠. 이게 비급여입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됐죠? 그럼 실손의료보험은 뭐를 보장하는 거냐? 비급여를 보장하는 거냐? 둘 다 보장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가입해 있는 상품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급여에 대해서는 공단이 부담한 거 말고 본인 부담금 중에 80%를 실손이 내줘요. 비급여에 대해서는 70%까지 보장해줍니다. 물론 자꾸 얘기하지만 몇 세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가 가입하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급여에 대해서도 요 빨간색, 비급여에 대해서도 여기 둘 다 굉장히 높은 부분을 실손 의료보험이 보장을 해주고 그 보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 받으러 가면 어때요? 좀 싸잖아요. 외국에 비하면 외국에 막 미국 같은 데 보면 어머 씨 의료비 미쳤네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좀 싸잖아. 그래도 느끼기에 저렴하고 굉장히 좋고 품질 좋고 되게 되는 게 우리나라 이제 건보가 잘 돼 있고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실손 의료보험도 비교적 잘 돼 있죠. 그래서 요 급여 항목만 따져보면은 실제 본인 부담금률이 얼마나 나오냐? 대충 당연히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항목에 따라 다른데 대충 해주면 100원이라는 진료비가 나오면 건보에서 공단이 한 40에서 70%를 부담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은 거를 남은 게 한 30에서 60% 남죠? 그 실손이 80%를 부담해 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두 개를 다 빼면 최종적으로 자기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6에서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치료를 받아도 내가 내는 건 6만원에서 12만원이라는 소리고요. 만원짜리 치료를 받으면 1200원 내면 되는 이런 자기 부담률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참 좋은 거 아니냐? 좋죠. 자, 좋아요. 좋은데 이 실손의료보험제도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거 한번 얘기했어요. 문제점이 뭘까요? 우리가 가면 만원짜리 받는데 1200원밖에 안 내. 예를 들면 뭐 5만원짜리 받는데 5천원밖에 안 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증가한다고요? 여기 아래 있는 과잉의료가 증가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적으니까 계속 병원에 가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보험에서 내가 부담한다는데 뭐 몇 번 가고 무슨 문제냐? 과잉의료가 뭐가 문제냐? 내 보험에서 부담하는데 뭐 보험사 내가 생각까지 해줘야 되냐? 이건데 그쵸? 뭐 보험사 생각 우리가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보험사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실손보험으로 병원을 10번 가면 본인 부담금에서 실손보험이 10번 부담해주죠. 이건 상관이 제가 보기에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공당 부담금도 10번이 지출이 돼요. 좀 어렵죠? 전체 다시 해보면 요 급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000원짜리 진료를 봤어요. 그럼 공단이 얼마를 부담해준다고요? 대충 70% 치면 700원 정도 부담합니다. 300원이 남았죠? 300원 중에서 실손이 80% 부담하니까 보험사가 240원 부담해줘요. 그러면은 240원까지 빼면 내부담금은 60원 나옵니다. 가정한 거예요. 6%라고. 가장 낮은 걸로 가정하면 이래요. 60원! 오, 좋아! 싸니까 10번 가야지. 그래서 10번을 가. 급여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60원 10번 가서 600원밖에 안 내는데 한 번 갈 때마다 건보료, 건강보험공단에서 700원씩 10번 내죠. 그럼 7,000원이 나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낸 보험금인 건보가 저것 때문에 엄청나게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가격 기능이 상실이 돼서 건강보험의 부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과잉의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보면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2021년 기준인데 2024년 값도 비슷합니다. 1년에 365회 이상 병원에 가시는 분이 2,500분, 500회 이상 가는 분이 500분, 뭐 이렇게 과잉으로 진료를 받는 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 건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장기 재정을 보면 적자예요. 언제부터? 올해부터. 아마 예정이 돼 있을 겁니다. 올해 값이 아직 안 나왔는데 적자일 것 같아. 아니어도 내년이면 적자일 거예요. 이제 매년 적자폭이 드라마틱하게 커지는데 2018년 5조, 2003년 27조, 2040년에 가면 600조가 넘습니다. 지금처럼 가면 이걸 조금 숫자로 보여드리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5년부터 적자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있죠. 재정수지 적자 만 3.5조. 예상이 예상 아직 안 나왔어요. 2028년이 되면 누적 준비금 아래 있죠. 누적 준비금이 고갈되기 시작해요. 마이너스로 빠집니다. 2035년, 2038년이 아니고요. 올해 그리고 3년 뒤에 고갈됩니다. 지금 한 26조 정도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1년이 지날 때마자 10조, 15조, 19조, 20조, 30조씩 기하급적으로 늘어납니다. 2033년에만 가도 누적 적자가 100조예요. 100조, 98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우리나라가 고령자 인구가 지금은 1000만인데 2030년에는 1300만이고 2040년에는 1700만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런 이유까지 포함해서 총 진료비가 매년 10조 이상씩 늘어납니다. 비급여 진료비도 10% 이상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과잉의료를 막아야겠다 해서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듯이 실손보험은 무려 4번에 걸쳐서 개혁안이 계속 나오고 있고 내년에 5세대 실손보험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1세대, 2세대에는 보통 2017년 이전이니까 아니면 2009년 이전에 여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료가 비쌌어요. 근데 보장 범위가 넓다 보니까 굉장히 그 비싼 거를 많이 하시죠. 과잉의료 같은 게 늘어나고. 그래서 세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장 범위가 점점점 좁아지고 보험료가 싸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 부담을 늘려서 그리고 보장 범위를 줄여서 가격 기능을 활성화해서 과잉의료를 막겠다. 건보 고갈을 막겠다. 라는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개혁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몇 명이냐? 232만, 이거 올해 초에요. 바뀌었을 겁니다. 232만인데 꽤 늘어났을 거고요. 3세대가 956만입니다. 자, 4세대는 아까 전에 얼마 늘었다고요? 내년도 실손보험료가 20% 늘어납니다. 여기는 16%인가? 보험료 증가율이? 그러니까 거의 1100만 명 정도는 내년에 저 실손보험료 증가액이 16%에서 20% 정도를 아마 이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것도 있죠. 1, 2세대 가입자를 이건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4세대로 이동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 있어요. 1, 2세대 보장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저거를 지금 계속 돌리면은 적자가 크다. 그래서 보장이 대신 가격이 싼 4세대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잘 안 하죠.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보험료가 비싸. 1, 2세대 실손 보험료가 비싸는데 본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점 많이 이용하니까 비싼 거 내고 더 많이 보장받을래요 하는 사람들을 4세대로 이동시켜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물론 여기 보험에 만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만기가 끝나면 이제 1, 2세대 못해요. 4세대나 5세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만기가 없는 경우가 있어. 아주 옛날에 가입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동을 안 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자, 하여튼 이건 뭐 예전에 한번 했으니까 건너가고 3세대 실손의료 보험료가 내년에 16% 오르고요. 4세대가 20%대가 인상이 됩니다. 전체 평균은 7.8%예요. 근데 내년에 7.8% 인상 실손의료보험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적게 오르는 겁니다. 실손의료보험료는 최근 6년간 연평균 9%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체가 12%가 올랐고요. 평균이. 2022년에는 평균 14.2%가 올랐습니다. 2023년에는 8.9%가 올랐어요. 거의 연평균 9%대 거의 10% 가까운 인상을 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쫙쫙 증가한다는 소리인데 2020년 끝나고 보험료를 100으로 잡으면 지금 2026년 내년에는 163이 됩니다. 무려 누적으로 치면은 거의 63%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인상폭이 크냐? 특히 3, 4세대는 왜 인상폭이 크냐? 인상폭이 큰 이유는 당연히 그 상품이 유지가 안 돼서 그래요. 보험사들이 걷는 보험료보다 보험금 지급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들이 이 상품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지금 손해율을 보면 4세대가 147%가 나옵니다. 3세대가 138%고 굉장히 크게 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급되는 실손보험료를 보면 2017년에는 7.3조가 보험료로 병원이나 지급이 됐는데요. 2024년에는 이게 15조로 늘었습니다. 7년 정도 지났죠. 7년 만에 지급되는 실손보험료가 2배 이상 증가를 했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지금 3분기 값까지 나왔는데 실손보험 지급액 증가율이 13%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 보험료로 나가는 지급해야 되는 돈이 13%가 늘었어요. 달에 1조 이상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썼는데 이것도 신문기사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정형외과에 지급된 실손보험료가 한 2조 가까이 됩니다. 8조 중에 지금 9월까지 전체 22%예요. 아니 근데 정형외과는 수많은 과 중에 하나잖아요. 내과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과가 있는데 그 많은 과 중에 한 과가 22%를 넘었어요. 왜 그럴까? 다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실손보험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경제학적으로만 따지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환자가 왔어요. 근데 이게 엑스레이도 찍어도 충분한지 물론 충분할 수도 있지만 MRI로 찍으면 더 확실하겠죠. 물론 뭐 예를 들면 엑스레이는 5천원이고 뭐 MRI는 뭐 1, 20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비슷하다면 가장 확실한 걸 해주는 게 좋겠죠. MRI를 찍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오면 MRI야. 그리고 조금 안 좋다 그러면 도수치료야. 그리고 비급여 주사로 갑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뭐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환자 입장에서도 내가 실손보험에서 나가니까 큰 부담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물레방아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니까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그래요. 실손지급 보험급 중에서 60%가 비급여 진료에 지급됩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14조가 나갔는데 8조 2천억이 비급여 진료에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6년간 비급여 보험금이 거의 70%가 늘었습니다. 비급여가 뭐가 있냐? 2022년 기준 값이긴 한데 요즘에 백내장 빼고는 비슷할 거예요. 예를 들면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뭐 옛날엔 백내장 수술. 백내장 수술은 이게 레전드였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들의 백내장 수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에서 지급하라 라고 보험금 지급을 줄였어요. 그때 갑자기 폭발적으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갑자기 국민의 눈이 건강해졌구나. 이게 줄이니까 확 요때 확 늘은 거는 이제 법원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확 그건 아니겠지만 뭐 그런 의혹을 받으면서 이제 확 줄은 적이 있었는데 뭐 병원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또 반복해서 이걸 사용하는 환자도 좋아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 지급 보험금을 보면 전체의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사용합니다. 물론 보험이라는 게 많이 내고 소수가 쓰는 게 당연하긴 하죠. 하지만 저 실손보험은 의료보험인데 그리고 그 정도가 대단히 세죠. 전체의 9%가 80%. 이 65%는 보험금을 안 씁니다. 거의 안 써. 병원에 잘 안 가. 병원에 잘 안 가. 그렇죠. 뭐 그런 대부분 그렇고 젊거나 또 좀 둔감한 저 같은 이제 둔감한 남자거나 그런 아이씨 몰라 약 먹고 말지 잘 안 가. 또 비급여 이런 걸 잘 안 해. 0% 수렴하고 요 9%가 전체 80%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수가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전체 보험료 인상은 모두가 같이 되는 구조로 지금 돌아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 의사를 지원하는 레지던트 하는 분들이 당연히 비급여 쪽으로 갑니다. 이건 이분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경제적 유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안과 레지던트 172%, 재활의학과 158%, 정형외과 150%. 근데 당연히 일로 가겠지. 저걸 저렇게 돌릴 수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반면에 소아청소년과, 뭐 심장, 흉부과 뭐 이런 데는 인기가 없잖아요. 왜냐면 나랑 똑같은 의사인데 눈높이가 일로 가면은 내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못 벌 것 같으면 당연히 지원이 어렵죠. 그렇지 못한 필수과에는 지원자가 점점 없어지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위는 굉장히 많이 벌게 되니까 여기 아래는 점점 박탈감을 느끼죠. 뭐지? 여긴 이렇게 많이 버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 벌지? 당연히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필수 의료 기피원인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고, 다만 경제적으로만 보면 예전에 교수님이 올려놓은 사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요건 있습니다. 모럴 해저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 특히 사용하는 환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뻐근한 것 같아. 도수 치료받을까? 아니면은 기업들 앞에 있는 데 가면 그 기업이 얼마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좋은 거 알려드리네요. 아니에요. 실손이 있어요. 아니야.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지. 하여튼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갑자기 받는 그게 달라질 수 있어요. MRI를 갑자기 쨍했다든지 뭐 요런 게 시안하게 가지면 이제 실손 물어보고 하죠. 물론 실손 물어보는 건 물어봐서 실손이 있으면 본인 부담이 적으니까 본인 부담이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거긴 한데, 이게 그 정도로 되면 괜찮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면 이제 모럴 해저드가 나오죠. 야 이거 싼데 못 잡히, 너 본인 본 거 별로 없는데 맛본 거 더 받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비싼 도수치료 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게 되니까 시장에 실패가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게 되면 개원의 소득이 굉장히 올라가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의사분들은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필수과를 꺼리게 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을 포함한 보험시장은 보험시장 전체의 얘기와 사실 비슷합니다.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 시장 실패라는 게 가장 전형적인 시장이다.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가벼운 증상에도 굉장히 비싼 거 하죠. 그리고 의사도 비싼 거를 권합니다. 이건 저는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돈이 되는데. 그 소비자와 의사가 담합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보험시장이 되는데 실체적 원인은 소비자와 의사의 부도덕이 아니라 제도의 실패다. 그걸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안 되죠. 경제적으로 최대한 유인이 있는 행동으로 행동했을 때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면은 도덕적 해이가 나게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이제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 최근 몇 년간 두 배가 늘었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정부는 올해 초에 실손 의료보험 개혁을 선언했었습니다. 4세대 말고 5세대로 가자.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가자. 보편적 의료비, 급여 의료비를 주로 부담하고 중증질환 치료를 주로 부담하는 쪽으로 실손 의료보험을 가자 라는 안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거. 앞으로 실손 보험을 적정한 보장으로 개편해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한, 정말 아픈 분들, 많이 심각하게 아픈 중증 환자에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 그리고 비급여 의료비 같은 경우는 차등해서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차등을 해서 중증은 보장을 좀 많이 하고 비중증은 보장을 안 하도록 차등화하는 보장을 해서 합리적으로 만들겠다. 라고 해서 아마 내년 2월 정도에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 예정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출시된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바꿀 수 있냐? 만기가 돼서 뭐 5세대나 6세대로 가진 거 아니라면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고, 그리고 당연히 의협에서는 반대랍니다. 의협의 입장을 보면 이래요. 잘못된 경증, 중증 환자 분류로 인해 경증은 보험을 낮고 줄이고 차등화한다고 했으니까 중증을 보장을 많이 하죠.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실손 외래의 본인 부담률이 크게 올라가죠. 본인 부담률이 올려서 과잉 진료를 이제 줄인다는 거니까 우리나라 의료가 싼 게 장점인데 그걸 훼손시키는 게 아니냐. 특히 환자의 적정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그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훼손하게 될 거기 때문에 실손보험 개편 방안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결국 길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뭐 반복이 돼요. 하지만 그 결과, 우리가 가만히 그냥 봤던 결과, 지금 내년도 실손보험률은 평균 7.8%, 최근 한 5, 6년간 평균 9%, 3세대는 16%, 4세대는 20%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숫자를 내년에 아마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아까 전에 의료보험 이거 봤잖아요. 건강보험 것도 봤고. 근데 지금처럼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장땡인 식으로 가면은 더 뭐 오를 가능성도 있고 걱정이 되잖아요. 건보료가 적자로 빠질 가능성도 있고 실손보험료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시스템을 유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지금 걸려있는 게 내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어하는 주제, 이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뉴스로만 보여드릴게요. 자, 2025년 8월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의대 정원 문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주제가 일단 덮인 다음에 추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2027년 내년 이후 의대 정원과 향후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를 추계하겠다. 이게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의대 정원이 늘렸던 걸 원점 복귀했죠. 그 전에는 한 2,000명 정도 증원을 했었는데 다시 0명 증원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대 정원이 3,058명 그대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를 훌륭한 방법을 사용해서 과학적으로 추계를 해서 한번 적정한 의사 인력을 계산해보자 라는 게 요 수급추계위원회입니다. 요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보면 15분의 위원 중에서 의사협회, 그리고 의대교수협회, 전공의협회, 이렇게 공급자단체, 의사 관련 협회에서 8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그러니까 보건의료노조에서 수요자단체죠. 4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학회나 연구기관 추천위원이 3명이에요. 학계 같은 거. 그래서 법에 따라서 공급자단체, 의사 관련 단체 추천인원이 8명으로 과반을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12월 22일, 저걸 8월부터 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무려 11차 추계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올해 연말까지는 어지간하면 결론이 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스케줄상으로는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났냐? 놀랍게도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 안 났는데 12월 30일 날 12차를 해요. 와, 이게 얼마나 치열하면 끝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12차 추계위원회가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9차 추계위원회 때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가 내부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여기를 보면 위에 있는 녹색, 석, 파란색 선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에 따른 의사 수요예요.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겠죠. 14만 5천에서 15만까지 필요할 것 같다. 2040년 기준으로. 2040년 의사 공급 추계를 보면 14만 1,498명으로 찍혀 있습니다. 뭐 은퇴하시는 분, 퇴직하시는 분 이런 걸 다 고려를 넣겠죠. 그러면 의사 수가 어떻게 됩니까?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요 추계에 따르면. 요 추계위원회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가장 의사 수요가 낮다라고 얘기되는 추계로는 14,000명이 부족하고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는 추제에 따르면 18,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추계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제시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추계위원회 사이트 가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예요. 자, 그러면 14,000에서 18,000명이 부족하다. 그 자료를 조금 더 보면 서울은 그나마 좀 나아요. 요 실선이 수요고 점선이 공급입니다. 서울은 2040년까지 그래도 수요와 공급이 비슷한데 경인, 강원, 충청, 영남, 호남은 수요는 일직선인데 공급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됐죠.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가 다 부족하다라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아직 확정된 거 아니에요.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숫자가 예전에 의대정원 2,000명의 증거로 제시했던 15,000명의 의사가 2035년까지 부족할 것이다 하고 좀 유사해. 추계가 유사하게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의협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추계의 통계는 왜곡됐다. 졸속 처리하지 마라. 왜냐하면 특정한 모형을 고집하거나 불완전한 변수를 적용하는 것은 통계적 왜곡을 초래하는 거예요. 현재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 아리마인데 이 아리마는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리마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서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모형이에요. 경제통계학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모형인데 이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서 미래의 값을 예측할 때 문제가 뭐냐? 과거를 언제까지로 잡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뭐 그건 그렇죠. 뭐 100년으로 잡는지 10년으로 잡는지 20년으로 잡는지 과거 패턴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의협에서 얘기하는 건 과거 말고 현재 미래의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아리마로 추정한 통계적 타당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와 디지털 헬스 기술 발전이 추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AI가 발전되고 디지털 헬스 케어 기술이 발전되면 이제 의사의 생산성과 업무 구조가 바뀌어. 이제 굉장히 쉽게 딸깍딸깍딸깍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수요를 커버할 수 있잖아요. AI가 발달되고 하면 물론 지금 막 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에 물론 지금도 AI로 굉장히 활용을 해서 뭐 엑스레이를 본다든지 뭐 이걸 보면은 얘가 답을 주는 거를 활용하려면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 아니냐. 근데 추계위는 과거 의료 이용 패턴만으로 계산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거에도 멀어서 말이야. 미래를 봐야지 미래를. 그래서 의협이 FTE 방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FTE는 의사 한 명이 실제로 진료에 투입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전일제로 하면은 얼마까지 볼 수 있냐. 이거의 장점은 앞으로 생산성이 좋아지면 더 많은 숫자를 커버할 수 있게 되고 더 필요하다는 의사 수요 숫자가 내려가지 않겠냐. 지금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과거에만 얽매여 있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다는 거고 양쪽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복지부에서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는 확정된 바 없다. 기사에서 언급한 자료는 수급 추계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간 자료야. 결과가 아직 안 났어. 결과는 언제 나냐? 12월 30일. 내일 모레죠? 제 12차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예요. 12월 20일 11차 회의로도 결정을 못 내렸어요.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측과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측의 의견 차가 너무 크다. 12차 회의에서 만약에 결론이 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교육부에 그 내용이 통보가 되고 그러면은 뭐 의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결정을 해서 갈 수 있을까? 돌고 돌아서 다시 의대 정원 문제로 가는 거죠. 0명이 늘지 100명이 늘지 뭐 1000명이 늘지 모르겠는데 또 저기서 나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 추계위 자료를 받아볼 거 아니에요. 최종 자료가 가겠죠? 뭐 몇 명이 갈지 모르겠지만 가면 그걸 열어서 2027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물론 뭐 중간에 또 이제 결론을 못 내고 막 이야기가 길어지고 야 올해는 그냥 가고 내년에 다시 한번 추계위를 또 열어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현재 스케줄상은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졸속으로 하지 말고 내년에 1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이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뭐 추계위 자료라는 게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또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결국에 심의위원회까지 가봐야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